예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그러고는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가 전에 남편 다섯 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 목말랐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택한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목마름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갈의 생수 대신은 나 자신, 예수라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는 방법밖에는 그 외에는 진짜 해갈의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이 목말랐던 것처럼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음식을 갖다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땅의 생수를 찾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밥 먹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 여러분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양식이 있다.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에게도 밥보다 더 좋고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는 표현은 6장 38절과 39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것은 예수님께 정말 힘이 되었던 그 양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살려내라고 보내준 그 자들, 그 영혼 구원하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것,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는 밥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장, 요한복음 4장을 대충 읽으면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데 갈릴리를 목적지로 두고 가시다가 빨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했고 그리고 그때 잠깐 이제 피곤해서 쉬는 중에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시간을 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갈릴리를 목적지로 두고 사마리아를 단순히 빨리 가기 위해서 지나가셨고 거기에서 쉬시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만남이었고 그 여인을 목적으로 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 여인을 만난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의도였고 예수님 그 자신의 집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기진맥진하여 그곳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수고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진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 영혼을 여인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집념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수고하여 그 땅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좋다고요? 밥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시름 끝에 결국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를 감싸고 있던 죄의 결박을 뚫어내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2절에 나오듯이 그녀를 통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같이 물동이를 버립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녀를 붙들고 씨름하여 항복을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정오에 일부러 오셔서 기진맥진하여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막고 있는 죄의 결박을 뚫어내시고 결국 그녀로 하여금 물동이를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듣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때리면 듣습니까? 그래도 안 듣습니다. 동물은 때리면 듣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논쟁으로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헤겔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사람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지면 열등감만 생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하면은 다 되는 줄로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능으로는 되지 않는 그 일,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뚫고 열심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찾아가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이 땅에 직접 발을 디디며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일일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그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흔들며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단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그분의 지휘 아래로 오라고 하는 초청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죄를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다. 내가 잘 믿고 잘 따르는 것,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심으로 오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열심이 어디까지 이끌었습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살려내라고 하신 그 영혼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그 열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찾아온 그 열심 그 열심이 그를 십자가까지 이끌어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혼 구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기쁜 것이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도 올라가도 해갈되지 않는 그 위치에 올라가서 나를 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지고 심겨지고 죽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양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이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수할 때이고 또 마지막 때이고 또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추수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수는 한 넉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추수하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또한 너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박하게 추수해야 하는데 추수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욱 경멸했던 그 대상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부르십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적인 것을 원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추수꾼으로 또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자신이 다 하시고는 자신이 모든 열심으로 찾아가시고 자신이 모든 집념을 가지고 영혼에게 찾아가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영혼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기 위함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뿌리셨습니다.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칭찬하시죠?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거둠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 또한 우리를 구원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37절, 38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심기시고 죽음으로 심겨져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하는 것 그것이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추수하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프면은 나도 정말 아픈가? 그가 기쁘면 나도 정말 기쁜가? 이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 어쩐다 암만 말을 해도 정작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 감각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양식 삼은 것을 나도 양식 삼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윤리와 당위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참자,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오늘 안타까워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밤잠 못 주무시고 고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분의 양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되고 그분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분이 양식 삼으신 것을 우리도 양식 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진짜 양식,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한 명도 놓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그 양식, 그 일, 그것이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기쁨과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일상에서 또한 선교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 자리에서 일상에서 선교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양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혼 구하는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하는 그 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식이었던 그 양식을 또한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양식들로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그 양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또한 우리 목포와 장흥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양식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고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목마르고 마셔도 마셔도 아버지 목마른 세상의 양식으로